예,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교회 절기를 뭐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돼요.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영어권, 한국어권, 십자가 복음하고 주일에는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고요.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세상 죄인들에게 내어준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 자기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듯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마련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대신 자기 독생자를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신이 온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땅에서 높이 들리심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가 구약의 절기가 성취되는 때인데 어떤 절기였죠?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의 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알고 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시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과 믿음과 아니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또 마치 제갈길로 가려고 하는 양과 같이 또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십자가로만 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로만 가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모이며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누가 서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옆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사망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함께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사건, 내 사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났던 네 가지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뭐 가상칠언, 이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곱 마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여집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기우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취하여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마침내 죽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네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즉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다 약속된 내용들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사도 요한과 함께 가서 이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쓴 팻말이었잖아요. 이 팻말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쓴 이 팻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빌라도가 진리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라틴어로도 쓰여졌고요. 또한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볼 수 있었던 헬라어로도 쓰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팻말이 십자가 위에 붙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뭘 요청했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요구했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은 구약의 히브리인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리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왕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자신의 왕되신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어디였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것도 죄인들의 그 조롱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끝까지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주요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 은혜의 왕, 그분의 보좌가 이 땅에서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고난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백성은 왕의 삶에 참여되는 겁니다. 예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그 주신 영광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라. 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다르죠. 그때에는 누구나가 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오실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날 것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23절, 24절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가고 또 예수님께서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이 군병들이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요, 속옷까지 취하게 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여져 있어. 이것을 군병들이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위로부터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여져 있지, 한 벌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로 가면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예복을 만들 때 그 대제사장의 예복도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요, 그 옷을 찢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속옷도 그 옷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함으로, 겉옷도 취하고 속옷까지 취함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음, 벗기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기우신 채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옷을 입거나 벗거나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옷을 벗거나 입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할 때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스스로 옷을 벗으시고 옷을 입으셨던 사건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시기를 당하는 이 사건 이전에 스스로 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입으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예? 예, 맞아요. 바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의미가 무엇이었죠? 겉옷을 벗으시면 무엇을 하셨죠?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 자신을 낮추시고 그 백성들을 종과 같이 낮아진 모습에서 섬기시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곧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기움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종과 같이 낮아져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낮아져 발을 씻기며 섬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옷을 벗으신 내용을. 그뿐 아니라 19장 24절에 가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 갖는 것도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느 구절을 가르치는지 혹시 아세요? 요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성경 개관 때 시편 배우고 있죠? 시편의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누가 쓴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것도 당시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자였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세상 왕 사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원수들이 내 옷을 취하여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삶을 통해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장차 오실 참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미리 참여되어 예수님의 삶과 고백을 자기의 삶과 고백으로 미리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다윗은 참 왕의 받으실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세상 왕에게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마치 벌거벗기우는 것 같은 낮아짐을 경험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게 하시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벌거벗기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왕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미리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어 천국 영광의 자리에 이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옷을 벗기고 입히는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증거했던 한 인물이 또 나와요. 옷을 입히고 벗기는 사건으로 연결된 인물.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기까지 더욱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편애 받았던 아들이죠. 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름다운 채색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요. 그 핍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셉의 옷을 벗겨버려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벌거벗기운 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 벗김을 당하고 고난받으며 낮아진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의 낮아진 고난을 결국 영광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구원자의 영광으로.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옷을 입게 하셔서 야곱의 온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드러나는 거죠. 옷은 왕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에 이 다윗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왕이시고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 그 옷이 벗겨지고 발가벗김을 당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왕, 요셉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하는 존귀하신 아들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십니다. 왜? 왜 하나님이 발가벗기움을 당하시기까지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낮아지셔야 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벌거벗은 죄의 수치 가운데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죄인들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기움의 수치를 당하시며 마치 우리 같은 죄인처럼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영화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시어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앉혀주셨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어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왕의 영광,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 가장 좋은 옷 예수님으로 옷 입히시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발가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3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 영광으로 옷 입고 있다는 거죠. 절대 발가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육체적으로도 부활 영화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거벗기움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벌거벗은 죄인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 현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누구를 맡기시죠?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도 마리아를 가리키며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그저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좀 잘 돌봐달라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참 효자셨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인해 성취하실 놀라운 천국의 현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현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희가 교인, 새교인 받을 때 늘 살펴보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형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알려주시는 거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의 피로 이루실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새 가족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천국의 현실을 맺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다시는 분리되거나 끊어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천국의 한가족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큰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도 자기 어머니와 요한을 천국 가족으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맺어주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죠. 저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자꾸 찾아내서 너와 나는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죽기까지 자기 피로 맺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에서 발견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욱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 세 번째 사건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시며 부르짖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겠죠.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손과 발의 못자국과 또 창에 찔린 허리 때문에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즉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마름을 경험하시며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내용도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라므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도 원수들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저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목마르다고 부르짖은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시고 이 목마름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걸까요? 어떠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취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저 다윗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 아시죠? 그때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이 부자는 어디를 가죠?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지옥으로 갔던 이 부자의 고백을 보면 이 목마름이 어떠한 목마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즉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지옥 불꽃의 심판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불 심판의 목마름을 지금 대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의 삯이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싹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워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옥 심판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지옥불의 목마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목마름의 현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물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러나왔죠. 정말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내어주셨고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천국 구원의 현실이에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7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저희가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생명수 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생명수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누구에게로 와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을 더 얻으면 해결될까요? 뭔가 세상에서 더 즐거움을 누리면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만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은 바로 내가 다 이룬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선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침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쉼이 있습니다. 와,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요만큼 이뤄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루기 위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그 어느 것도 결코 더해져서는 안 되고 더해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와 이 음성을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우리 예수님. 죽으실 때에도 그 머리를 땅에 두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성취해 주셨는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은 자인들인가 잊지 마시고 그 생명값을 치루시며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며 사는 날 동안 우리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삶으로 바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까지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저희들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성취된 구원을 더욱 누리고 그리하여 더욱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